저는 지난 6월에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신학원을 가까스로 직업을 가지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또는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시험을 본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학원 마지막 과목을 목사님께서 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요. 시험을 안 보고 책 네 권만 읽고 요약 정리하면 된다는 그런 기쁜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책 네 권 읽고 요약 정리하는 거 어렵지 않지라고 생각하고 정말 아껴가면서 하나하나씩 그 글자들을 읽어가면서 많은 열정도 갖게 됐고 또 반성도 하게 됐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동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들을 읽으면서 제 안에 뭐 기쁨도 있어야 되고 또 열정도 더 싹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좀 우울해졌었어요. 도대체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하고 그렇게 우울한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혼자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깨달았던 것은 뭐였냐면 제가 제 스스로 저에 대한 신앙을 보고 또 그 책에 나타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소개하고 있는 그 책에서의 인물들과 그 책의 저자들과 저를 비교해 보니까 제 스스로가 영적인 박탈감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이 우울감을 제가 이겨낼까라고 고민하는 중에서 제가 스스로에게 떠올렸던 한 가지 우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토끼와 거북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거북이는 자신이 느리기 때문에 목표 지점을 향해서 죽을 힘에 다해서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토끼는 자신이 거북이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드름을 피우다가 낮잠을 쿡쿡 잤죠. 그러다가 거북이에게 결국에는 추월을 당하고 경주에서 지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제가 얻은 교훈 중 하나는 뭐였냐면 거북이의 목표는 오로지 결승 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토끼의 목표는 바로 결승점이 아니라 거북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신앙을 지금 이렇게 항상 어려움에 극복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가다가 넘어지고 또 다시 이뤄지고 이런 것들이 반복한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쩌면 제 목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상은 눈에 보이는 많은 환경들이고 또 주위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안주하지 않았던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이 빌립보서에서도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목표를 두고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바울의 선교 사역을 지지해주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있었는가 하면 반면에 지식의 오만함에 빠져서 논쟁과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십자가의 원수로 걸으며 자신을 배를 채우게 급급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목표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의 교회에도 이 같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날로 더해 가고 있을까요? 신앙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목표가 다르기 때문 아닐까요? 지난 2주간 목사님께서 설교했던 그 제목이 급진적으로 사랑하기, 좋은 사람 되기라는 주제로 주일에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또 오늘은 나무는 열매로 안다라는 주제로 설교를 해주셨는데요. 이 모든 주제를 잘 보면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목표를 두고 전달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킹 제임스 흠정역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 또 바른 교류의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도 신앙 그런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사랑침례 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점검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목표와 삶의 자세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읽은 빌립보서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자신의 배를 채우며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수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전달한 서신서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어느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 3장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목표가 무엇이며 또 성도가 어떠한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한 서신입니다. 큰 관점에서 빌립보서 3장은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리스도의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6절은 현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16절부터 21절 마지막 말씀까지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에서 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육체보다도 우월했고 또 종교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열심과 율법의 의가 서로 만나는 그런 교차 지점에서는 6절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과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도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심하게 핍박했다는 사실을 성서는 다시 한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받기 이전의 바울의 목표는 바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전통과 교리를 따르는 것이었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8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자 자신이 자랑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어요. 그랬던 그가 2절에 보면 유대교 종교인들을 오히려 개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경계하러까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거듭나기 이전에 바울과 거듭나고 난 이후에 바울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멘. 예. 인간의 의를 강조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그 식단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으로 체질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우리가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수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구원에 관한 지식이었습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마치 삼자 입장에서 관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우리 주를 내가 아는 것입니다. 예. 당연히 어떤 예수님을 우리가 성인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이시다.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신 그러한 메시지를 가지고 오신 우리의 메시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지식은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는 것을 믿는 지식이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에서도 증언한 바와 같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어주셨다는 그 믿는 믿음의 지식이었습니다. 아멘. 결코 구원은 취소되거나 잃어버린다고 하는 그런 불확실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2절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서 4장 30절 요한복음 6장 37절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히브리서 10장 13장 5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 있게 믿는 그러한 바울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지식은 바울 자신이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는 실제적인 또한 지식이었습니다. 그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감동이었던지 10절에 보면 바울은 기꺼이 그리스도의 고난은 물론이고 자신의 모든 개인적인 손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빌립보서 1장 29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는 것을 특권이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어떤 손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손실과 그리고 고난에 참여하는 그 모든 것을 특권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바울로부터 구원과 그리고 또 부활의 소망으로부터 오는 그런 기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교리에 불안하며 휘둘고 있습니까? 또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지식이 뚜렷하지 못하고 뛰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여러 가지 교리의 바람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그리스도의 기초 교리에서 자꾸 반복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는 겪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뛰어난 지식을 소유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망을 두는 장소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아마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나면 어때요? 내가 정말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막상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서 어때요? 또 세상과 타협을 하게 되는 사실 여러분보다 저의 모습을 많이 발견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런 패턴이 자꾸 반복할까요? 그것은 목표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목표가 실제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그렇게 세상에서 넘어지고 또 항상 어때요? 교회 오면은 또 결심하고 이런 반복이라기보다는 정말 바울처럼 당당하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신분의 사람으로서 자아와 목표를 분명히 할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의 말씀에 바울은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고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거기에 안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성장과 진보하라고 하는 그런 격려의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구원받았으면 그것으로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러한 사람들을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특히 어떤 이단들은 구원받은 것 외에는 성화에 대해서는 전혀 가르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구원받았으면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까지 얘기하는 그러한 교리를 가르치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에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도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성장해야 됩니까? 우리가 성장하는 목적이자 의무는 조금 전에 읽었던 12절 말씀 후반부에 있습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 가노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에서 어린이 되어야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는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같습니다. 바로 인류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로서 동일한 목적인 인류의 구원, 즉 복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하게 하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긴급히 하라. 우리가 서 있는 직장이나 우리가 서 있는 어떤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분량만큼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으신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푯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바울은 푯대, 즉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서 밀고 나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질주하라고 합니다. 푯대라는 단어에 대해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목표를 세우는 기둥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마라톤 경주의 최종 결승점을 가리키는 어떤 헬라어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합니다. 바울이 제시한 목표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면 부활 때 보상을 받으며 주님 앞에 발견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구원 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상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앙의 여정을 마라톤과 같은 경주로 비유하고 있으며 바울은 달리는 사람의 비유를 너무나 좋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의하면 경주에는 상이 있듯이 믿음의 경주에도 상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9장 2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9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같이 하지 아니하며 경주에도 바로 우리 믿음의 경주에도 상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그 상은 야고보서 1장 2절과 계시록 2장 10절에 의하면 생명의 관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상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과 빌립보서 4장 1절에 환희의 관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는 의의 관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고린도전서 9장 25절부터 27절에는 썩지 않을 관이 있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까지는 영광의 관 등 이러한 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성경은 명백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15절 말씀 볼 것 같으면 본문 말씀의 15절을 보면 상이 사라진다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은 히브리서 6장 8절을 보면 가시와 찔레를 내는 것은 버려지고 저주함이 가까이 있어 마지막에는 그것이 불살라지리라. 즉 보상에 손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에서 증언하고 있듯이 각자가 나중에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서면 우리의 선한 행위대로 악한 행위대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상으로도 주어질 수 있고 그 상이 불살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상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마귀에게 우리 모든 생활 속에서 틈을 내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 이후에 상을 받기 위해서 선의의 경주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바울처럼 영적인 계산가가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먼저 이 경주의 상을 받기 위한 방법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에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어떻게 경주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인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 보면 임리라는 단어를 무려 4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푯대를 향해서 나타날 때 어떤 장애물을 우리는 밀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 온다는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에게는 인내라고 하는 덕목이 필요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로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겪은 수많은 장애물을 밀고 나갔던 자신의 삶을 회상하면서 그런 인내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 후서 2장 5절에서는 적법하게 달려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규칙에 따라서 경주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100m 달리기 선수가 누구입니까? 우사인 볼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척추가 휘어졌다고 그래요. 근데 그 휘어진 척추가 오히려 자기에게는 긍정적으로 발휘해서 스프링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인간의 그 9.9초대를 뛰어넘을 수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인내함으로써 견뎌낸 하나의 결과이지만 아무리 그러한 우사인 볼트를 하더라도 달리기를 할 때 자신의 라인에서 뛰지 않고 옆에 사람의 라인으로 벗어난다 그러면 1등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실격 처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도 성경의 말씀을 따라 걷고 성령님께서 우리 양심에 따라서 가르쳐준 바에 따라서 우리는 그 규칙에 따라 우리가 최선을 향해서 앞만 보고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경주를 하기 위해서 먼저 시합에 참가비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 참가비를 바울은 13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얘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무엇을 잃어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입니다. 앞을 달려가기 위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치러야 할 그 전에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지불해야 될 참가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뒤에 있는 걸 잃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뤄놓은 어떤 성공, 그리고 어떤 죄에 대한 죄책감,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잃어버려야 됩니다. 경주를 해야 될 달리기 선수가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기량을 나타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경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 뒤에 있었던 것들, 모든 것들을 헐고 털어서 없애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가 경주에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경주는 우리는 바로 목표점은 결승점입니다. 그 결승점은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 만날 때 바울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을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경주는 이 한 가지는 내가 할 일이다. 우리의 최선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일부는 세상에 마음을 두고 또 일부는 우리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이런 양다리를 걸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이 한 분을 선택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바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향해서 묵묵하게 뛰어가는 그러한 경주입니다. 그 경주에 대해서 바울은 높은 부르심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산다면 우리는 높으신 부르심에 따른 그런 상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한 주님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결심했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일은 열심히 질주하는 일만 남아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갖춰야 될까요?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따른 자가 되고 또 너희가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걷는 자를 주목하라. 바울은 여기에서 본보기로 삼으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본보기입니까? 바로 3장 이전에 2절에 빌립보서 2장에서 그 내용을 언급하고 지나왔습니다. 2장에서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8절까지는 바울의 순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4절에 보니까 디모데의 희생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리고 25절부터 30절까지는 에바브로디도의 균형감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겸손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으로 되셨으며,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 3장 2절에 여기 한마디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2절에 보면 개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유대교 종교인들이 다른 이방인들 또는 다른 종교인들을 봤을 때는 개로 취급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사악한 사람들 보면 뭐 같다고 그래요? 예, 개 같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그런데 이 개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여기 얼마나 수치스러운 말입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개가 되는 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 많은 우리 인간이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쩌면 더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종의 모습으로 기꺼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러한 순종적인 마음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겸손이라는 덕목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기적인 야심으로 인한 대립관계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빌립보 교회처럼 이기적인 어떤 야심으로 인한 선도가는 그런 대립관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처럼 순종하는 자세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향한 순종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종한다면 다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것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무슨 대가를 치르시든지 그것을 향해서 달려갈 때 모든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구원받기 이전 어떻습니까? 어떤 이익을 위해서라면 마치 탐욕이라고 하는 그런 마취제에 도취돼서 열심히 뛰어가지 않았습니까? 죄인 줄 알면서 죽으려면 다해서 뛰어갔었던 그런 과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탐욕의 관점에서 우리 주 예수님의 관점으로 옮겨져서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라고 질주할 때입니다.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순종은 그러한 순종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희생은 어떤 희생이었을까요?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1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입니다.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계속해서 2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일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추구하지 아니하되. 빌립보서 1장 21절 대신에 빌립보서 2장 21절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조력자여 대리자였으며, 그리고 자신이 주님께 충성스러운 것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의 희생됨을 입증했던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을 내며 살았습니다. 이렇듯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헌신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빚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옆 사람과 함께 동요하면서 헌신하며 희생하며 모범을 보이며 우리 다 같이 열심히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에바브로티도의 균형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균형감을 얘기합니다. 친교와 헌신과 싸우는 법을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친교에 우리는 너무나 신경 쓰거나 또는 헌신에만 너무 또 신경 쓰거나 또 정의를 위해서 싸운다는데 너무 몰두하다 보면 그리스도의 의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의를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안에서 스스로를 뒤돌아보면서 점검해봐야 합니다. 이렇듯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자신의 의를 내세우지 않게 됩니다. 겸손과 그리고 순종 그리고 희생과 균형감을 가지고 타인의 모범이 되어갑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타인에게 겸손과 순종과 희생과 그리고 영적인 균형감을 가지라고 가르치고 그런 것들을 요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타인에게 방금 바울이 얘기했던 겸손, 순종, 희생 그리고 영적인 균형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런 모습을 갖춰서 모범을 보임으로써 주위의 약한 지체들에게 위로가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바울이 제시한 그리스도의 삶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본문 20절에 말씀 보면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늘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부예요. 신부는 신랑을 기다릴 때 어떠한 자세로 기다려야 될까요? 순결하게 우리 몸을 단장하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5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는 종욕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꾸미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 그래요? 거룩과 사랑은 바로 연속 순상이 있습니다. 균형을 잘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생활하면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다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제시한 그리스도의 자세는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그분께서 자기가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능력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을 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어떤 순종입니까? 고난을 통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에 고난을 당한다는 본문 말씀 10절에 고난을 당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고난에 참여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참여한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당연히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는 핍박이 있습니다. 그 핍박을 예상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태도를 얘기합니다. 기꺼이 알면서도 그 고난을 우리가 당한 줄 알면서도 그것을 우리가 뛰어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을 참여하는 것이죠. 고난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순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고난에 참여했습니까? 죽으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러한 각오로 참여했습니다. 그는 매를 맞아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겼습니다. 돌에 맞아 죽다 살아났습니다. 배를 굶주리고 추위에 시달려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풍토병을 얻어서 너무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육체를 오히려 포기한 채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죽을 것을 알고 전진한 것입니다. 고난에 우리가 참여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바로 이 바울처럼 이러한 경우, 죽음을 각오하는 그러한 순종인 것입니다. 세상아, 내가 나를 버리려느냐? 그렇다면 나도 너를 버리리라 라고 외친 어떤 순교자처럼 우리도 더 이상 세상의 목표를 두지 않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소욕을 따르면서 육체를 신뢰하면서 자랑하면서 어떤 세상에서 성공하는 데 목표를 두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그 일로 하여금 보상을 받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입니다. 구원받는 것을 마치 보험에 들어놓은 양 더 이상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자랑거리들과 죄들로 얼룩진 모든 육적인 것들을 잊어버리고 오직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지금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마지막 때입니다. 시계판으로 말하면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1시 59분까지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표는 더더욱 분명해져야 됩니다. 이제는 그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가다시다 넘어지고 이런 걸 반복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바울처럼 묵묵히 밀고 나가고 그런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인내하며 견디며 우리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갖출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 일에는 프로로 살기를 원해요. 왜 그렇습니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프로로 살아가려는 그러한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뚜렷한 그리스도 예수님이란 목표를 두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킴으로써 겸손, 순종, 희생 그리고 영적 균형감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목표를 향해서 묵묵히 누가 뭐래도 묵묵히 거북이처럼 목표만 바라면서 걸어갈 수 있는 빨리 못 가도 절대로 멈추지 않고 걸어가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기다렸다 그런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